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특징?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종교는 내 힘으로 하는 거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우린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 아팠다 나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안 아픈 게 기적이에요. 아침에 하품하면서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직장 생활하고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이게 기적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식물인간,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우리는 이제 일상을 사니까 우리는 그게 축복이고 기적인 줄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요, 걸어 다니고 일상의 그 삶을 사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호흡까지도 주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위가 각각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이 삼위일체론 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를 못해요. 말은 합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동그란 삼각형이다. 말은 되지만 그런 삼각형이 어디 있습니까? 동그란 삼각형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은 해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인데 같은 하나님이다. 이게 머리로 이해됩니까?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해됩니다. 자꾸 뭘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뭐 질문이 필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 이해가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다 내 머리로 이해하려다 보면은 또 다른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 이해되시죠? 왜 대답을 안 해? 이해되시죠? 예. 네. 믿으니까 이해되잖아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할 때, 아, 정말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구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이걸 망각하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다 또 한계를 만나는구나,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농부가 중요하잖아요. 농부가 어떤 씨앗을 어떤 밭에다가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하면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농부가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서 뭐 시간을 맞추어서 씨를 또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원을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인간 창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찾습니다.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309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인간 창조 전에 계획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택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대로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미리 말씀하셨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작정이라는 말은 선택하고 다른 말입니다. 선택은 구원할 것을 계획하신 거고 작정은 언제 구원할 건지 시간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면 틀림없이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셨고요. 시간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농부가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포도나무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좀 이렇게 유기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할 사람은 가능하면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합니다. 어느 때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들은 것도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라고.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기야 내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뭐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 그것도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 여러분이 체험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실제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부의 계획을 농부가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 이루셨단 말이죠. 성취시켰단 말이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듣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구원을 성취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다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 하나를 몰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 하나를 몰라서 지금 교회가 다 문 닫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마귀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시고 원죄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창세기 3장을 이해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신화라는 겁니다. 설화라는 겁니다. 신학교 때 들어가자마자 이 부분을 공부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창세기는 이게 설화다, 신화다. 창세기 자체 창조설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홍수설화라고 그러고, 전부 그렇게 해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창세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했을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보고 말고 알았다니까. 인생의 모든 해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해를 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수만 명 교인이 모여도 그거 헛된 겁니다. 아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한때 82%, 8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저 러시아는 9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기독교 진리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유럽교회는 다 문 닫혔어요, 지금. 젊은이 98%가 하나님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몰라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제 보니까. 참 안타깝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복음만 빠졌어요, 복음만. 그리스도란 말만 안 해요.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심리학적, 철학적. 제가 강남에 있을 때 전부 교인들이 엘리트거든요. 전부 박사들입니다. 그래서요, 그분들 뭔가 구미에 맞추려니까 제가 월요일 날 하는 일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설교를 어떻게 할까? 책을 60권씩 봤다니까. 그 다음 설교하기가, 부목사니까 뭐 자주 안 하는데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냐? 설교 잘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저 엘리트들을. 강남에는 전부 엘리트입니다. 박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식한 내가 뭐 심리학적, 철학적 이런 설교, 사회과학적 이런 설교를 했다니까. 어느 날 내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인데 나는 예수님 빼놓고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식한 내가 유식한 척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만 말하겠다고. 그 초창기 대전 내려와가지고 예수만 말했더니 원래 기존 교회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제가 왔거든요. 부임을 했거든요. 다 떠나가더라고. 몇 분만 남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컴온 나를 부르더라고. 우리 집사람이 사모가 나를 부르더니 당신이 설교를 어마어마하니까 다 떠나지 교인들이. 좀 옛날처럼 해라. 강남에서 하던 것처럼. 어? 그때는 아이 원고를 보고 읽으니까 설교 잘했습니다 제가. 충청도 사투리도 안 나오고 그대로 있는데 뭐 유식한 말만 다 골라가지고 전달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좀 하래요. 맨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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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때는 복음을 이해 못했을 때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만 이해를 했을 때거든요. 복음 계속 전달하니까 교인들이 복음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복음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막 시달려요. 교인들이 막 찡그리고 앉아있다 그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더라고.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불러가지고 예수 예수 얘기 예수 얘기 좀 그만해라 나보고 옛날처럼 좀 유식한 설교 좀 해라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예수만 말하겠다. 왜 그런지 아냐? 성경 전체가 예수 얘기인데 나는 그동안 예수 얘기 안 하고 무식한 인간이 유식한 척 했다. 이게 큰 죄다 말이야. 두 번째로 내가 강단에서 예수 말해야만 내가 살겠다. 저 설교자인 내가 다른 얘기하면 내가 죽을 판이다. 나 죽으란 말이냐?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나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거든. 그러니까 합숙훈련 들어가더라. 복음을 본인도 이해하고 싶어서 합숙훈련 가서 우리 집사람 복음으로 충격받은 거 있죠. 기도 엄청 했습니다. 갔다 오니까 집사람이 훈련 받고 목요일날 와가지고요 나를 갑자기 껴안고 이힐리베이티 독일어 선생님이었거든. I love you 징그럽게 I love you 이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굶어도 좋고 쫓겨나도 좋으니까 예수만 말해라 나보고. 뭐 놀래지도 않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쫓겨나도 좋고 굶어도 좋으니까 이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예수만 말해. 집사람이 깨닫고 온 거예요. 훈련 가서 합숙훈련 안 갔다 오신 분들 다녀오세요 좀. 후회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 이 지구에 엄청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문제 끝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 상실한 축복을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 회복하셨다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로 계획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성취하셨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오늘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도는 성도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다. 성도는 벌써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하는 거 봐서 안 봐서? 예? 아 이럴 때는 좀 시적으로 받으라니까. 가지가 뭘 하겠습니까? 많은 내가 볼 때 가지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가지가 뭘 하는 거 봤어요? 가지가 뭔가를 하자 막 일을 하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냥 붙어 있대. 근데 어느 날 열매를 맺더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살 때 90살 때 애를 낳습니다. 누구 애 이름이 뭐지? 예? 이삭이죠. 기쁨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삭을 낳는데 둘이 노력해서 낳았어. 하나님이 낳게 했어. 크게 이빨 다 빠진 할머니가 할렐루야 이런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아. 90살 때 100살 된 할아버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절대로 못 낳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쓰고 힘써서 이삭을 낳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애를 낳을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본인들이 힘써가지고 그 약속을 지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이 애를 낳을 거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께서 애를 낳게 하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은 못합니다.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세계를 살립니까? 우리는 단지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세계복음화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축복을 내 축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지? 누가 보면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지식으로 끝나요. 그냥 지식으로. 기도해야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권능이 생겨요. 다섯 가지 힘 생깁니다. 다 같이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다섯 가지 힘 가지고 못할 일이 없어요. 영력은 마귀를 꺾는 힘이에요. 지력, 지혜입니다. 이거는 서울대학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 다음에 체력. 운동도 해야 되지만 운동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보약 다려먹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일찍 죽었어. 왜 일찍 죽었냐 물어봤더니 한약 중독증으로 일찍 죽었다. 하도 많이 한약을 먹어서 좋은 한약. 좋은 약을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세계복음화할 체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언약 보자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체력이 회복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 안 할 것 같으면 왜 체력을 줍니까? 복음도 모르는데 체력이 있으면요 엉뚱한 짓 해요. 그리고 경제력. 경제력, 경제력이 아니고 경제력. 돈입니다, 돈. 돈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고만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력. 사람 만나는 거. 제자를 만나고 복음 가진 목회자를 만나고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고 복음 가진 배필을 만나고 이게요 성령의 역사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이 다섯 가지 힘이 생겨요. 그럴 때 이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증거라고 합니다. 이 증거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 세계로 문을 여신다고 말해요. 내가 증인 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증거가 와야 증거를 말할 증인이 되지요. 힘이 있어야 복음 전하지요. 힘도 없는데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의 삶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힘으로 지금 해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뭘 합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지. 중요한 일은 농부가 하고 포도나무 자체가 하고 농부가 거름 주고 물을 주고 해야만 포도나무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시키시고 성령께서 그걸 또 내 것으로 바꾸시니까 내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인생을 사는 거지.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15장 4절 5절에 말씀하잖아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잘리는 순간 메말라버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불에 던져질 뿐이에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찬양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어떤 부모가 진짜 참 부모입니까? 일단 나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진짜 애를 낳아야 그게 부모 아닙니까? 물론 뭐 데려다 키운 것도 부모라고 하지만 진짜 부모는 애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애 낳고 버리는 인간 많잖아요. 애가 굶어 죽든 말든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게 진짜 부모야? 그 다음에 낳았다고 그게 부모입니까? 사랑으로 키워야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키우는 게 그게 진짜 부모 역할 아니겠어요? 출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 결혼시키면 끝이다. 천만의 말씀. 새로운 시작이라. 결혼시키니까 목사님 뭐 홀가분하시죠? 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봐 했더니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그러면서도 감사해요. 뭐 제가 하는 일은 요만큼밖에 없지만 그러나 렘넌트 아닙니까? 혈육이기 이전에 렘넌트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엄마들이 짜증내잖아요. 애 때문에 시달리고 힘들고 뭐 눈에 뭐라 그러지? 닭서클이 생기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쌍둥이를 임신했다니까 큰일 났네. 그 아직 뭐 당해보질 않아요. 아니 우리는 당해봤지. 근데 이제 세 명이라 힘은 들겠지만 감사해요. 그 렘넌트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미래를 살린다면 우리의 수고가 이게요 얼마나 보람이고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결혼해가지고 애를 또 못 낳으면 못 난다고 또 고민하고 엄마 아빠가 또 애를 낳으면 애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애가 또 손자 손녀가 클 때 또 애가 또 어디 아프다 하면 또 고민하고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 죽을 때까지야. 부모는 죽을 때까지 키워놓고 십자가 보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만약에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참 부모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왜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짐승하고 다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타락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몰랐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성령으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가 인간을 창조했다네. 성경을 보고 뺏긴 거라.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좀 유치한 비유긴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은 아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왜 하나님 은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젠 여러분 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해하시고 아 모든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염려 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망각하고 뭔가 또 내 힘으로 하려다가 또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이제 은혜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은혜로 삽시다. 성도님의 힘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다시 한번 다윗이 건축헌금을 했잖아요. 성전 건축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갖고 와. 백성들이니까 그만 갖고 와라.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좀 그만 갖고 있어, 그만. 헌당 헌금이 흘러넘쳐가지고 이제 그만 갖고 와.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 헌당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앞에 이게 차지한 땅 있잖아, 170평. 그것만 이게 우리 교회 것이 돼도 차를 파킹하기 좋고 아주 좋을 텐데, 거기 타고 들어와서. 그 주인이 장로라네, 일반 교회. 나 같으면 그냥 주겠다, 교회. 그냥 교회에서 사용하십시오. 어마어마한 부잔데도 그거 움켜쥐고 있어요. 아유, 참. 나 같으면 그냥 세계 비전교회 가죠. 하나님을 쓰십시오. 이러겠네.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는지 속으로 진짜 땅이 있으면 그렇게 할까? 그런 얼굴 같아.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그 공무원 말이야 뇌물을 처먹고 말이지 못된 놈이네. 그 장관, 그 국회의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으니까 말을 하기 쉽지. 그 자리에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너가 뇌물 갖고 오면 여러분 안 먹을 자신 있어요? 물론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거부하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 땅 놓고도 기도하는 분이 있어. 진짜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있다니까. 그냥이 아니고 저 땅을 내가 사겠다, 교회도 헌납하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실제가 아니더라도 그 고백이라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솔로몬이 했잖아요. 본인은 못했는데 너무 많이 갖고 그만 갖고 오라고 하면서, 그만 갖고 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갖고 온 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말이야.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세 가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걸 망각하고 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세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오? 되네? 제가요 예전에는 개헤엄을 쳤거든요. 개헤엄, do you know? 개헤엄? 못 알아들었어? 제가 저수지 옆에 살았거든. 그래서 저수지에서 맨날 수영하는 걸 하는데 완전 개헤엄이라. 개헤엄 치는 것도 못 봤나 봐. 아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평성 수양관에서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어요. 한 몇 개월 배우다가 이게 지속을 못 하겠더라고. 맨날 뭐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렇게 물에 가라앉고 막 수영이 안 돼도 어느 날 뜨대 몸이. 아,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지금 어마어마한 수영 선수가 됐을 텐데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딱 들어오더니요, 그 25m입니까? 그 길이가 거기를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한 70이 넘은 분 같은데요. 야, 부럽다. 나는 왔다 갔다 그다음 가다가 꼬르륵이야.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근데요, 그게요 폐활량이 늘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하다 보면 몸이 떠요. 뜨는 시간표가 와요. 근데 내가 막 뜨더라고. 뜨면서 그만뒀어 내가. 아, 계속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면 신앙생활 너무 쉬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 찬양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서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는데 여러분이 안 맡기잖아요. 은혜로 살지 않잖아요. 엄한 염려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은혜로 살다 보면 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축복과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딱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지 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되어지는 시간표를 맛보게 하시고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